골로새서 2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기쁜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허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자라고 예수님을 더욱 닮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복음이 올바로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은혜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 그리고 그 2장의 흐름을 저희가 재정립을 하면 지금 6절과 7절에서 주 안에서 행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즉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 안에서 세움을 얻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 말씀이죠. 이렇게 주 안에서 행하는 삶, 기쁜 삶,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최고의 방해물이 이 거짓 가르침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 뭐 우리가 이 삶을 방해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2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 즉 세상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상 지식, 세상 지혜. 뭐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그 세상 초등학문은 저희에게 도움을 주질 못합니다. 아니, 해롭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만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자꾸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면 이게 거짓이 되어서 우상 숭배밖에는 안 됩니다. 죄가 돼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하며 예수님에게다 어떠한 것도 더해지면 거짓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도, 예수님 말이 나와도, 예수님 이름이 수도 없이 나와도 그 예수님에게 뭘 더하면 거짓입니다. 지난주에 11절 공부할 때 본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되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복이 있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만으로 복받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할례라는 말은 빼지만 같은 원리의 거짓 가르침이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행위를 더해야 되는 것 같이 그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거짓 가르침과 원리적으로 볼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더욱이 일반 은혜에 그런 세상 재물을 좀 많이 얻은 사람을 보고, 그래, 저 사람은 뭐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뭐뭘 하고, 뭘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셨지. 바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거짓. 거짓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많이 주십니다. 그건 어떻게 풀이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더 주는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의 행위 때문에 줬다. 이게 어느 정도로 잘못된 가르침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해야 당연하죠. 행위를 하지 말자가 아니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없으면 복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뭐한것 그것으로 인하여 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잡지 못하면 지금 사도 바울께서 싸우는 그 거짓 가르침,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육체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 너희는 이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참 할례를 받았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일반 은혜는 즉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이 세상 거는 그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십니다. 뭐 우리가 뭘더 하면 더 주시고 뭘안 하면 덜 주시고가 아닙니다. 안 하는데도 즉 아까 안 믿는 사람들 안 하는데도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결정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건. 그러나 참 기독교의 복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더 주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가면서 더 달라, 왜? 이걸 하니까 더 달라, 이런 것은 이건 기독교의 원리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미 주셨다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니면 모든 천국 복, 하늘에 속한 복. 어떠한 가르침이라도요, 여러분이 뭔가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좀덜 받은 것 같이 가르쳐지는 것은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즉, 일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들립니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좀 덜 가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니, 사실 덜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독교적인 복이 아닙니다. 일반 은혜지. 즉, 예수님에게 뭘 더하는 그런 것 다 잘못됐고, 또 예수님 안에서 뭘 덜 받은 것 같은 그런 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덜 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즉, 이 세상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수준에서, 즉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 안 하는 수준에서 주십니다. 근데 욕심을 갖고 걱정을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거짓 가르침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원리적으로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뭘 보태는, 또 예수님이 뭘 덜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즉 세상 수준. 그러니까 세상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은 항상 모자르고 여러분은 항상 덜 받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거 더 받아내려고. 그러면서 그게 뭐 좋은 신앙생활인 것 같이 착각을 해버립니다. 결국 그거 더 받아내려고 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너무 그냥 한꺼번에 다 묶어갖고 싸잡아갖고 얘기하는 제 버릇입니다. 참 나쁜 버릇인데. 근데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거짓 가르치라는 게 항상 너희들이 뭘 이걸 해야 뭐 하나님이 뭘 더 주시고, 너희들이 뭘 이걸 하면 더 뭐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뭐 전부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할례도 필요 없다. 왜? 너네들이 이미 참 할례를 받은 거 아니냐? 이제 계속해서 나갑니다. 우리 12절 오늘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 말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런 현실이 내 현실이라면, 그럼 부활하여 이제 천국 현실을 소유한 것인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느냐, 이런 의미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12절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것도 몇 주 걸리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죠. 왜냐, 먼저 여기 세례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멤버십 공부하면서 이 세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또 제가 한 번 더 정립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례가 뭔가, 이거부터 우선 오늘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례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행하라고 제정해 주신 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면 저희 교회는 성례로 안 받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신약을 보셔야죠. 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시려면 신약에서 하신 거니까. 신약에서 그럼 예수님이 하라, 교회에서 이런 예식을 하라 한 것이 몇 개인가 여러분이 세어보시면 딱 두 개 나옵니다.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즉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는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찬. 너희가 이런 것으로 하여 나를 기념하라. 딱 두 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발 씻는 것도 성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그 발 씻는 것을 하라. 왜 씻는 의미가 또 이 세례에 벌써 다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초점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이렇게 행하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하는 것은 겸손하게 남에게 봉사하는 그것을 너희도 행하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발 씻는 것 자체를 행하라 이 말이 아님을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입니다.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례가 일곱 개입니다. 12개에서 시작해서 7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만 봐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딱 잡았으면 왜? 자기가 믿는 대로 잡은 건데. 물론 교회가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반대하는 의미는 없죠. 어쨌든 12개에서 지금은 7개를 그래서 결혼도 성례라 그들은 결혼을 성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교회의 결혼식에 가면은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가 돼버립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시간적으로. 여러분 결혼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에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성례라고 하면은 오직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것으로 얘기가 돼야지. 이 세상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성례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저희가 성례로 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딱 두 개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유익을 그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가 이제 받는 그 복을 인치고 또 표한다. 표와 인이라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표라 하면 우리가 영어로 sign. 그 표 자체는 그 표가 표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공부 시간에 항상 이런 예를 들죠. LA에 뭐 50마일 가면 LA다 하는 그 사인. 그 사인 자체는, 그 표 자체는 LA 현실이 아닙니다. 그 사인을 붙들고 나는 LA를 소유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성례가, 세례가 표란 말입니다. 현실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표 자체가 구원을 이루고, 즉 우리가 얘기하는 데에서는 세례, 세례 자체가 구원을 이루고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을 표하는 것이지 그 성례 자체가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잘못된 가르침에는 그 세례의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즉시 그때 그 세례 때문에 내 죄가 다 씻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뭐 왜 착각하냐?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러나 세례 자체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 표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제 인으로도 사용을 하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례식을 인으로도 사용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그 인쳐 주신다. 우리가 인증 도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seal of approval.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세례식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세례식을 통하여 인쳐 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세례를 받는 자가 이 세례가 표하는 그런 모든 천국적인 복을 소유한 자다 하고 그 세례식을 통해 인정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다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도 사용하십니다. 즉 인으로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으로도 사용을 하실 때는 항상 그 받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받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즉 믿음이 없이 받을 때는 그냥 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하는 것이 아까 인으로 사용하실 때 인쳐주시는 내용과 똑같죠. 그러나 표로만 사용이 되면 그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즉 믿지 않고 받을 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심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을 때는 그 세례식이 표로도 사용되고 인으로도 사용되는 그리하여 아주 기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받을 때는 표로만 사용되고 인으로 사용을 안 하시니까 기쁜 시간이 아니라 망하는 시간입니다.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세례들은 우리가 꼭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주지 신앙 고백을 안 하고 믿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줄 때는 오히려 심판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조건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세례 받으라. 이건 굉장히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즉 표와 인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게 다 잘못된 것 같이 나옵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물론 그 구절을 짧게 요약을 했죠. 근데 그 구절에 써 있는 대로만 하면은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세례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해하실 것은 뭡니까?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것을 말하면 그거는 다른 종교든지 뭐 세상이든지 그거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이단인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원리를 미리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원리. 그래서 그 원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는. 즉, 그 말은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소리, 그 말씀을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일치하시다는 것. 그래서 이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쪽에 가서는 좀 아닌 듯한 것을 만날 때는 쉬운 구절을 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구절을 가지고 어려운 구절을 풀어야 되는. 왜? 분명히 쉽게 이해되는 걸 뒤집는 소리는 아니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니까. 이런 원리들을 다 붙잡고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야지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듣고,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은 사람,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이런 걸 듣고 이해할까 함이러라. 그래서 이해를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일부러. 깜짝 놀란 내용이지만 진리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참 이 올바른 믿음을 안 주면 이단 만들어내기 참 좋게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주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단도 거짓 가르침을 얘기할 때 꼭 성경 구절,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그냥 성경을 잘 모르면 아, 성경 그거 뭐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해를 못하니까 이쪽에 가면 이런 것 같고 저쪽에 가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 원리들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한 절 한 절 들어가야 여러분 위험한 가르침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위험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을 여기 마지막에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세례 자체의 효력이 있구나. 믿음이 없어도 그 세례 자체의 효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사도바울이죠. 이것도 고린도전서를 쓰신 분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위에 보면은 12절에 저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즉, 나는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례를 안 줬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이라면 그 세례 자체가 그렇게 이루는 거라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세례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주면 그 세례가 그런 효력을 불러오는 건데 그걸 안 주시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것만 봐도 뭐 다 풀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세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금방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12절에서 한번 보세요. 그 12절. 12절에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그냥 세례 자체 같이 들리는 듯 하지만은 결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세례를 믿음으로 받을 때 효력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 세례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가 그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즉 우린 유아세례, 이제 이 유아세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겠죠. 세례를 받는 거에 있어서 왜? 그 세례 자체가 내 죄를 다 씻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세례를 최대한으로 늦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참 이 신학자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엄마가 세례를 안 줬습니다. 왜? 최고로 늦게 받아야 그때까지의 죄가 다 씻어지는 거니까. 이 어거스틴 엄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늦추고 왜? 지금 받아놓으면 이제부터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때 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례를 주되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믿음으로 받을 때 효력이 있음을 오히려 말씀하는 구절이 됩니다. 믿음 없이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표를 받은 것이지 그 표가 표하는 그 현실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을 받는 모습이 됩니다. 세례가 표하는 천국 현실, 그 세례가 표하고 있는 구원의 현실은 그럼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잠시 빨리 얘기를 하죠. 먼저 그 세례가 표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천국적인 복의 현실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세례는 성령 세례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마음의 할례,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왜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즉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말할 때 구원받은 후에 받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신데 뭐 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즉 성령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신데, 아니 목사가 성령을 받으랍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난 성령을 벌써 소유하고 있는데 뭘 또 받아요? 성령님께서 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현실을 표하는 것인데, 그 표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는 내가 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례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례는 어떤 천국 현실을 또 표합니까? 로마서 6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물이 그리스도 예수와, 예, 우리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아, 이거 좀 한국 성경을 좀 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많이. 이렇게 예수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예수님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갖고. 어쨌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를 풀어주십니다. 세례의 의미를 로마서에서. 근데 이 로마서 6장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왜? 똑같은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즉, 세례가 표하고 있는 우리 천국 현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하심과 부활에 연합이 되어 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장사됐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했다. 이 현실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 표가 표하고 있는 그 현실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신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다. 근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면,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즉 이렇게 하신 게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골로새서 3장 가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에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벌써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육체 부활은 기다려야 됩니다. 육체 부활까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여러분의 또 저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죠. 그러나 영적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천국 현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이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 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오늘 보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좀 보죠,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종합하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내용의 표가 되는 그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걸 안 믿는데 그러면 왜 그것을 표하는 그 표를, 그 표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왜 줍니까? 그렇지가 않죠. 세 번째,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 물이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 뚜렷하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홍해 그 바다를 건너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모세에게 합하여 세례를 받았느니라. 즉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로 지금 표현해 주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믿는 자들을 예표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 안 믿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다, 다 천국 가 있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 애굽 군대는 다 지옥 갔다 이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 역사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된 자를 예표들 하고 있고 지금 애굽 군대들은 안 믿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홍해를 둘 다 건너는데 둘 다 세례를 지금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서 완전히 건너서 그 반대편까지 갑니다. 즉 물에서 나오는 모습은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애굽 군대는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죽고 끝입니다. 다른 그 반대편까지 가질 못합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세례는 오히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부활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도 세례가 표하고 인치는데, 근데 안 믿으면 그냥 죽는 것밖에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물로 세례를 줄 때 뭘 믿는 겁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내 죄 때문에 난 죽은 겁니다. 그러나 또 아까 우리가 보듯이 부활을 한 사람이죠. 근데 안 믿는다는 사람을 세례를 주게 되면 이건 뭡니까? 이건 죽으라는 겁니다. 온 교인들 앞에서 앉혀, 이거 무릎 꿇게 해놓고 죽어라 이러는 것이 안 믿는 사람 세례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또 물은 그렇게 심판의 모습도 되지만 또 씻어지는 모습이죠. 성경에서 물로 씻는 것이 나오죠. 즉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짐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바로 그것을 표하는 세례를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례를 통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다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선포하는 세례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된 거죠. 예수님과 연합됐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다. 이건 성경이 허락을 안 하죠. 즉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그가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는 현실을 인쳐주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있는 현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롭게 보십니다.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성경은 그대로 번역하면 땅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기보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근데 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현실을 표하고 인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즉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즉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좀 얘기하면 이름이 주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와져 있죠. 왜? 옛날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했기 때문에 요즘은 점점 없어지는데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남편의 이름을 갖습니다. 즉 남편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 한 것으로 똑같이 보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결혼한 거 아닙니까? 세례가 그것을 표하고 인쳐준다. 또 이름이 주어진다. 제 아들이 저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건 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것도 또 들어가죠. 다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요즘은 또 여자분들이 이름을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왜 난 분명히 내 이름이 있는데 왜 남편의 이름을 왜 받아? 뭐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시면 뭐 못 받을 것도 없죠. 아니 기쁘게 받으시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러면 왜 받아요 정말? 왜 받아요? 이 세상식으로만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왜 받아요? 아니 남자가 받지 여자 이름을.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니면 말입니다. 사실 이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진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왜 성경의 결혼은 이 남편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지금 이 아내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 세례를 받으면서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고 난 예수님으로 내 옷을 삼아 입고 있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왜? 세례가 그런 현실들을 표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며 그 세례식, 똑같은 세례지만 표하는 세례지만 그걸 또 인으로도 사용을 하여 주셔서 맞다, 이 사람은 이런 현실들을 참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자다, 이걸 선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또 세례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니, 세례가 이런 천국 현실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면 왜 안 받으려고 그럽니까? 교회가 싫어서 안 받습니다. 직접 내가 들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배기 싫답니다. 그래서 그 조직적인 교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다 부인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려면. 예,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거를 아시면 되죠.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복 주시는 세례입니다. 즉 그 세례를 주는 인간의 덕으로 더 좋은 세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인격적으로 저런 인간이 있나 하더라도 그 목사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는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이지 그 주는 자가 좀 덕이 모자라다고 그 세례는 조금 더 이렇게 하급이 되고 주는 자가 조금 덕이 높으면 뭐 더 좋은 세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뭐 나는 누구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아니 그게 뭐 자랑할 내용입니까? 그 사람한테 받건 누구한테 받건 다 똑같은 세례인데. 근데 항상 이게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이런 어느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 어이구 그러세요. 어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받았습니다. 아직 더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끝냅니다. 이 세례를 주는 방법. 어떤 데는 완전히 물에 잠수를 하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물을 뿌립니다. 어떤 데는 물을 퍼서 이렇게 부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런 것도 얘기해 봐야 되고 또 그러고 아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세례 주지 말라 내가 내 입으로 해놓고 그럼 유아 세례는 왜 주냐? 유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왜 유아 세례는 주는 것이냐? 그럼 그건 또 뭐냐? 이런 것도 얘기해야죠. 그냥 넘어가기가 좀 제가 안 돼갖고 양심에 지금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그런 거 유아 세례 중심으로 또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죠. 아까도 말했듯이 세례는 심판입니다. 성례는 심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례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그 믿음으로 세례에 참여 안 할 때 오히려 너희가 너희 죄를 먹고 마신다. 너희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례가 좋아지는 이유는 우리한테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즉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것이 되지만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성례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겁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거라고, 그 자체가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냥 이뭐 성찬 그런 것이 자기 앞으로 오면은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애도 주고 뭐왜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그 애한테 주겠습니까? 그 애가 잘못하고 잘못 이해된 걸로 받아먹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하면 주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심판. 즉, 우리의 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한 군데 보죠.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여러분이 그 세례가 심판인 것을 아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것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받는 세례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좋은 것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앞으로 받을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뭐야, 이 받은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 뭐야, John the Baptist, 그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뒤에 있는 건데 이건 앞으로 받을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즉,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또 부활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부활을 했고, 앞으로 육체적으로도 부활. 즉, 우리가 받는 이 세례가 우리한테 엄청난 복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복의 표요 또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그 받으신 그 현실. 여러분이, 아, 내 세례가 그런 거구나. 그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인쳐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으시면서 또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이 성례. 그러나 이 성례가 우리한테 귀한 것은 저에게 주신 믿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그렇게 다 하시고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욱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